저는 오래전에 여명의 눈동자라는 드라마가 있었는데 꼭 기억하시는 분 계시죠? 좀 어려운 말입니다만 여명이 뭐죠? 나는 사실 참 아름다운 단어예요. 새벽기도 마치고 요즘 새벽기도 마치고 이렇게 하늘 올든지 갔든지 잘 모르겠는데 하늘이 참 예뻐요. 해가 떠오르기 전에 두수하게 비치는 것이 동쪽이 어느 쪽인지도 잘 모르겠는데 하늘이 참 예뻐요. 동쪽에 해가 떠오르기 전에 두수하게 비치는 그 빛을 가리켜서 요명이라고 합니다. 작가들이 참 그런 단어를 이용해서 저렇게 만들었을까 싶은데 여하튼 그 드라마의 이름이 여명의 눈동자였어요. 일제시대 때가 캄캄한 밤이었다면 그 어두운 시대를 뚫고 우리나라가 새롭게 독립을 해가는 그런 과정을 그린 드라마였습니다. 뭐 그때나 지금이나 좀 비슷합니다만 저거는 어떤 드라마를 잘 안 보거든요. 아, 그런데 그런 드라마가 있다는 걸 제가 어떻게 알았느냐 하면 남성들이 숙제를 잘 안 해와요. 숙제는 잘 안 하는데 이런 게 이상하다. 그래서 닦아를 좀 했더니 아저씨가 웃는 폼이 이상해서 알아봤더니 그 드라마 본다고요. 숙제를 안 나오는 거예요. 남학생들이 그 드라마를 왜 그렇게 열심히 봤는지 이유를 아시려면 그때 중학생이었던 남학생들이 지금 30대 초반에서 중반 정도 될 거예요. 30대 초중반쯤 되는 남자라면 여명의 눈동자를 기억 안 하실 특이 없다. 제 생각입니다. 왜요? 남학생들이 그 부분을 하고 숙제마저 안 오는 시절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이들이 무슨 드라마를 그렇게 열심히 봤을까요? 일제시대 때의 그 어떤 잔혹한 얘기를 전개하면서 야한 장면들이 좀 나왔나 봐요. 제가 얼굴을 기억을 잘 못합니다만 그때 주인공이 아마 최씨라였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그 좀 야한 장면이 나오니까 이 남학생들이요. 그걸 눈 빠지게 그거 보느라고. 걔네 무슨 우리나라의 광복이 독립 어떤 거 이런 거 아니에요. 그때 그 아이들이 지금 30대 초반, 중반쯤 되어 있을 겁니다. 여하튼, 다른 얘기 드리고 싶은 것이 아니고 그 여명하는 말. 그 어두운 밤을 뚫고 그러면 내가 솟아오릅니다. 이제 그 어두운 시대를 지나가서 새로운 나라를 세워보겠다라는 그 아름다운 시대를 여명이라고 표현했더라. 저는 성경에 이 장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나라가 동토는 그 동력의 붉은 빛처럼 서서히 다가오는 여명의 시대 성경에 지금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우리 오늘 읽었던 이 사무엘상 앞쪽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사무엘상을 보면서요. 기미하게 밝아오는 저 동네의 붉은 하늘처럼 붉게 물들면서 밝아오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록이 나중에 사무엘상이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훗날 다윗과 솔로몬이 세운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하게 이룬 정말 꽃과 같은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것 같으면 여기 본문에 등장하는 한나와 사무엘을 통해서 이루어져가는 이 이야기는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여명인 셈이 된다는 거죠. 그런 사사시대가 얼마나 어둡고 캄캄한 시대였는지를 잘 아실 겁니다. 여호수아가 백성들 이끌고 가나안 땅 들어가던 그 시절은 정말 어디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으로 채우셨던 정말 희망찬란한 역사였으면 그 세대들이 물러가고 난 다음 사사시대는 온갖 악독함이 다 묻어나는 시대입니다. 주변에 있는 모든 민족들이 동네 북을 치듯이요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거죠. 그래서 압제. 그 얘기가 전부 사사시대 이야기죠. 그래서 제멋대로 살면서 너무너무 어두웠던 그 시절에 그 어두운 시절의 어둠을 다 깨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새롭게 이루어가는 그 사람 사무엘입니다. 얼마나 이 시대가 어두운 시대였느냐 하면 사사기 끝에 보면 부록이 몇 편 붙어 있어요. 아이들에게 가난한 보지 말라고 그럽니다. 이렇게 악독한 이야기가 그 시절에 있었을까? 그런 얘기가 뒤에 한편 붙어 있어요. 그것보다도 제가 볼 때 더 답답한 것은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제사장이 되어 있는 시대예요. 별로 안 무섭죠? 여러분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 계시는데, 우리 교회에 있는 목사님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란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별로 성격이 안 가시는 분이에요. 아니, 우리 목사님이 하나님을 안 믿는데, 괜찮습니까? 세상에 이보다 끔찍한 일은 잘 없을 겁니다. 아니, 목사가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의 영혼이, 뭐, 죽도록 내버려 두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목숨 다 죽었다, 이런 생각이에요. 세상에 사무엘이 등장하던 그 시대에 제사장이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제사장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이런 시대니, 이게 얼마나 가감하고 어두운 시대였느냐 하는 걸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정말 참 어두운 시대였구나, 그렇게 되는지, 아니면 뭐, 그럴 수도 있는 건가, 그렇게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어두운 장막을 걷어치우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새롭게 세우려 하실 때, 누구를 통해서 이 나라를 세워가실까 하고, 사람 찾는 거예요. 새롭게 나라를 세워갈 그 사람을 찾고 있을 때, 하나님 눈에 띈 사람이 한나입니다. 뭐 하는 사람이에요? 이 어두운 시대를 끊어치우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나라를 세워가시려고 할 때 누구를 통해서 일할 것이냐 하고 봤더니 한나가 눈에 띄었다는 거예요. 뭐하는 사람이에요? 아니, 그렇게 나라를 세워가시려고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사람을 찾으신다면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으셔야 하겠느냐를 생각해 보세요. 정말 대단한 사람을 찾고 계셨느냐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찾으신 사람은 한나였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죠? 억울하고 분통이 터져서요, 미친 사람처럼 울며불며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이든 간에, 아니 정말 잘하자고 하는 기도든지 잘하는지 못하는지 모르고 그냥 하나님께 엎어져서 때만 쓰는 기도를 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잘하고 못하고는 나중 문제예요. 여하튼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어 가셨다라는 걸 잊지 마셔야 합니다.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으셨어요. 정말 신실하고 하나님께 온전하게 엎드려하는 사람, 요셉과 마리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보내려고 했을 때, 모세 누굴 통해서 보낼 거냐? 찾은 사람이 그의 어머니 요게벳이었어요. 요게벳의 행적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르긴 합니다만은, 여러분, 바로의 명령이 그 서슬 떴던 시절에, 아이를 낳으면 전부 간문에 던져야 했던 그 시절에 하나님께서 주신 아이인데, 그리고 그 아이를 품고 더 이상 어떻게 해볼 수 없을 때까지 아이를 품고 길렀던 그 어머니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요,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을 이루어 가시더라는 걸 잊으셔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특별히 일을 맡기려 하실 때는 정말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맡기신다는 거 절대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한나가 하나님 눈에 띄었고 하나님께서 한나를 귀하게 쓰셨는데, 이스라엘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그 초석을 만들기 위한 그 사무엘의 어머니. 여러분, 그 이름이 대단한 이름 같아요. 뭐 그냥 누구 엄마하고 비슷해 보여요. 사무엘의 어머니. 여러분 중에서 자기 자녀 누구 놓고 내가 누구 엄마인데 이럴 때가 참 기분이 좋은 그런 엄마들이 많이 계시기를 바랍니다. 율곡의 어머니 어때요? 율곡의 어머니 아들 잘 키웠죠? 아들 잘 뒀죠? 그래서 어떤 사람 됐어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비싼 엄마가 되잖아요. 율곡의 어머니 어디 계시나요? 5만원짜리 아들 잘 보가지고 그렇게 된 거예요. 자, 율곡의 어머니와 사무엘의 어머니 어느 쪽이 더 커 보이십니까? 율곡 어머니가 좋아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요 사무엘의 어머니 이게 어떤 이름일까 하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했을 때 신신당부했습니다. 나만 섬기고 내가 너희의 왕이니라고요. 그렇게 당부하고 가나안 땅에 들여놨는데 400년 넘는 세월 동안 하나님을 딱딱하게 잊어버리고 정말 하나님 배워보면 괴롭히면 힘들게 힘들게 400년을 지냈습니다. 무슨 일은 안 되겠다. 그래서 누군가를 보내야겠다고 보낸 사람이 사무엘인데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보내기 위해서 택했던 여자 한나라예요.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 사무엘의 어머니 얼마나 영광스러운 이름이었겠느냐를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어쩌다 그렇게 됐나요? 너무너무 억울하고 분하고 답답해서 너무 오래 기도하다가 그렇게 된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어떤 복을 받는지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 한번 살펴보려 합니다. 사무엘 어머니 한나라에서는 잘 아시니까 간략하게 좀 지나가려고 합니다. 1장에 보시면 에브라임 산지에 엘가나라는 사람과 두 아내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은 적셔놓고 제때로 살던 시대니까 뭐 아내 둘이 있는 거야 뭐 그렇게 흉이 되겠나 싶지만 엘가나 이 한나 부부가 참 신실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참 신실한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가 그 모양이니 뭐 아내 둘인 거는 뭐 별 문제가 안 되는지 모르겠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요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뭐 어떻게 살아가든지 간에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 이건 참 중요합니다. 뭐 모든 사람이 저것도 사는 그 시대에 아내 부린 거 보고 형이 되겠나 싶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문제의 원인은 아내가 둘인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럼 아내가 둘이면 이게 행복일까요? 불행일까요? 대부분의 남자들은 사람들에서 좀 하는 생각들 때가 굉장히 많죠. 말할 수 없지만 타고난 병이니까. 그러나 딱한 기획을 해봅시다. 둘은 불행의 시작입니다. 누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욥이 그 고난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전부 배의 재산을 줬거든요. 재산을 전부 배로 주셨는데 배로 안 준 거 하나가 있대요. 자식도 사실은 다 배가 됐습니다. 배가 안 된 거 딱 하나. 부인만 배가 안 됩니다. 그럼 왜 그러냐 보니까 부인 둘 되는 거, 부인이 배로 넣는 거 이거 절대 복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뭐 꼭 그런 거겠습니까만은 일리는 있겠다 싶긴 해요. 그런 문제의 시작은 아내가 둘이었기 때문에 생각한 겁니다. 아브라함이 살아 한 사람과만 살았더라면요 역사가 어떻게 변했을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하갈이라는 여자가 하나 있었기 때문에 이 후의 역사가 얼마나 비린다는 역사가 됐는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야곱은 아내가 넷이었어요.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아내가 둘이 되고 넷이 되는 건요 절대로 행복이 아니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은 뭐라고 했을까요? 천명이 되봐라 행복한가? 솔로몬에게 아내가 많았기 때문에 결국은 나라가 쪼개지고 엄청난 고난을 겪게 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죠. 아내 둘 절대로 복 아닙니다. 한 남편 한 아내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행복을 누리시며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두 번째 아내 본인나에게는 자식이 있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대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도 결혼하고 자식이 없으면 참 힘든데 이브리 사람들 훨씬 더 합니다.
요즘은 결혼하고 1년도 안 돼서 아이들 잘 없는 시대가 되지만 명백히 잘못된 겁니다. 최소한으로 1년은 넘어야 됩니다. 몇 년쯤 아이 없으면 고민이 되기 시작하나요? 예전에 저희 고려학교에서는 3년이 지나니까 온 교회가 열심히 기도합니다. 근데 온 교회가 기도해서 낳은 아이가 훨씬 잘 커요. 나중에 얼마나 잘 될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되겠지만, 아, 결혼하자마자 그걸 잘 낳는 것 보다가요, 몇 년 동안 온 교회들이 합심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낳는 아이가 복되더라고요. 또 재미난 분도 한번 봤어요. 결혼하고 1년 조금 지났는데 애 없다고요. 보는 사람마다 핍박을 하더라고요. 자기보다 훨씬 나이가 많은 아주 선배는 지사님을 붙들고, 황길사님 요새 기도 안 하지! 왜? 내가 애만 생기잖아요. 자꾸 옆에서 이렇게 보면서요. 야, 요새 저런 세대기 참 쎄다 쎄. 자기가 이거 못 낳는 걸 갖다가 왜 지사들 다 찍어대면서 핍박하더라고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제가 그때 기도로 1년 조금 넘었는데 그러더라고요. 근데 한 3년 되니까 정말 걱정스러운가 봐요. 근데 이분이 사람들 우리가 그걸 싫어합니다. 잘 아실 테니까 막 그냥 넘어갑시다. 여하튼 한 몇 년만이라도 아이를 낳았으면 좋았을 텐데 한나가 계속해서 아이가 없었더란 말이에요. 그런데 남편이 한나를 더 사랑하는 티롤리니까 이 본인나가 의도적으로 한나를 격분케 만들었고요. 너무너무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그런 부인을 보면서 이 남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 그래 당신이 슬프냐는 말이에요. 내가 그 아들이 없다고? 내가 남편한테 열린 아들보다 더 낫지 않느냐? 그런 얘기합니다. 이건 이 남편의 말 이거 맞아요? 틀려요? 아들이 없다고 그렇게 슬퍼하는 이유가 뭐냐? 내가 열린 아들보다 낫지 않느냐? 맞아요? 틀려요? 얼마 안 어렵지 싶은데요? 여자들 10명이 모여서 돌아가면서 확인을 했답니다. 남편이 중요하냐? 아들이 중요하냐?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10명 중에 남편이 더 중요하다 한 사람이 몇 명 나왔을까요? 일반적으로 안 나옵니다. 안 나옵니다. 그 얘기를 저한테 전해준 사람이 한 말에 의하면 한 사람 나왔대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그나마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는 아들보다가 남편이 소중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꼭 나올 수가 있죠. 아니 당연히 나와야 하는데 이제 현실이 좀 안 그랬어요 하는 얘기 참 이거 문제가 많은 겁니다. 그럼 아들 딸보다가 남편이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아들 딸보다가 부인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성경적이에요. 답변이 쉽게 안 나오는 건 조금 문제가 있지만 여보, 열 아들보다가 내가 더 낫잖아, 내가 있잖아. 맞아요? 틀려요? 저 여자분들만 답변하세요. 열 아들보다 나는 내가 있잖아. 맞아요? 틀려요? 맞다 하십시오.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그러지 말고 맞다 하십시오. 그렇게 사셔야 합니다. 남편들요? 넘어갑시다. 이 얘기 자꾸 하면 안 되겠다. 그런 남편이 돼야죠. 그런 남편이 돼야 하고 아니 마찬가지입니다. 열 아들보다 부귀한 남편 맞습니다. 그렇게 사셔야 합니다. 그러나 엘가나가 부인에게 이 얘기하는 게 이게 도움이 됐으니까 전혀 안 됩니다. 전혀 안 됩니다. 실제로 뭐 열 아들보다 나은 남편이 뭐 되겠습니까만 여러분 그래도 말은 그리 해야 됩니다. 도움이 안 될 때 안 되는 거라도 말은 또 그렇게 해야 합니다. 이 복당이 참 요한 관계입니다. 어쨌든 엘가나는 나름대로는 부인을 위로한다고 위로했지만 그것이 전혀 위로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이 한나가 성전에서 하나님 아들 하나 주세요. 그리고 정말 고통스러운 기도를 합니다. 1장인데요.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정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정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정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끌어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기도 듣기 정답이 있겠습니까? 내가 너무너무 괴로우니 하나님 나를 생각해 주셔서 아들 하나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걸 쳐다보고 있던 제사장이 웃기죠. 한나가 어떤 자세로 어떻게 기도했었는지 모르시면 오래 토록 기도하는데 입술은 날싹달싹 하는데 소리가 안 들리더라는 말이죠. 이 엘 제사장이요. 너는 어떤 제사장이 여자요. 어떻게 대학교도 술 먹고 여기 와서 이용했냐. 술 깨라! 웃기는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이런 제사장 어떻게 대성하실래요? 가뜩이나 성질나 있는데 뭐 한마디 안 했겠어요? 당신은 어떻게 해서 술 먹은 사람하고 기도한 사람하고 분간도 못하십니까? 왜 그러면 대들만도 한데 여러분, 한나가 그 엘리 제사장의 말을요 하나님 말씀처럼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아는 대로는 엘리는 하나님께서 버린 제사장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나는 그 엘리 제사장이 하는 말을 하나님 말씀처럼 그대로 다 받아들여요. 이러니 엘리 제사장은 웃기는 제사장이지만 그가 제사장으로 제대로 못해 사는 게 버린 밖에 되지만 그 말을 하나님 말씀처럼 받아들였던 한나는 하나님께 또 성이 복받는 거예요. 다윗에 보면 이런 장면이 또 확실히 드러납니다. 다윗이 하나님께서 세우셨다고 절대 손 안 대려고 크게 애를 썼던 사울왕, 실제로 하나님께 버림받은 왕입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왕이지만 다윗은 그를 하나님께서 세우셨다고 절대 손 안 대려고 참 애를 썼어요. 아니, 그럼 다윗이 복을 받더라는 겁니다. 어쨌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처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아타까움을 토로했던 그 한나에게 엘리 제사장이 축복을 해줬고 그 말씀 듣고 그 말 듣고 이 한나가 마음 편하게 돌아갔다가 결국 아들은 낳은 거예요. 그 아들을 젖뜰때에서 하나님의 전에 찾아와서 하나님께 바치면서 드린 기도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입니다. 여러분, 그런 점을 감안하고 이 본문을 다시 읽으면 이상한 점이 참 많아요. 맞아요. 우리 기도하고는 너무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너무너무 답답하고 원통해서 기도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아이 갖고 교회를 다시 찾아옵니다. 여러분, 뭐라고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보세요. 하나님께 주신 아들, 잘생겼죠? 이 아들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아들에 대한 얘기가 기도 속에 많이 나올 겁니다만은,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본문 가만히 안 보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아들에 대한 얘기는 한마디도 안 나옵니다. 이게 이상한 점 중에 하나예요. 우리하고는 참 다르다. 아들을 주셔서 감사하다는 얘기를 할 법도 한데, 아들에 대한 얘기 전혀 안 나와요. 그럼 아들 얘기 안 나오고 무슨 기도 하나요? 이 기도는 여러분 다시 성경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저 우리가 성경 읽어냈을 때 쭉 읽어가다가 보면 이 도요쓰기 한 거 약간 들어가서 나오는 거는 우리 성실하면서 잘 안 읽었어요. 그냥 건너뛰어버렸어요. 주로 뭐 시라든가 노래라든가 이런 건데 읽어봐도 뭐 특별한 내용도 없느니 그냥 건너뛰어가기를 잘 했는데요. 제가 언젠가 이걸 보다가 얼마나 놀랬던지요. 그때 한번 놀라고 그 이후부터는 절대 두려쓰기 했던 시 그냥 안 넘어갑니다. 아니, 이거 더 꼼꼼히 봐야 할 이유가 있더라고. 이 하나의 기도가 저게 큰 충격을 준 적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들을 달라고 그렇게 원무시켰던 이 한나가 아들을 낳고 하나님 앞에 아들을 안고 나와서 아들에 대한 얘기를 한마디도 안 해요. 앞에서 했던 기도와 비교를 해본다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아들 하나 주세요. 이 간구죠. 이런 기도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전부 감사와 찬양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하는 이 얘기입니다.
아들 얘기 전혀 안 합니다. 오로지 하나님 얘기만 합니다. 나 얘기도 안 해요. 전부 하나님은 이러신 분이고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이 노래만 하고 있어요.
처음 기도는 너무너무 괴로웠었잖아요. 근데 여기 와서 하는 기도는 괴로움은 전혀 없어요. 너무너무 기쁜 그런 찬송으로만 이어져 있습니다. 주권자 되신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에요.
하나님은 이루하신 분이십니다. 이런 찬양으로 끝낸다는 것은 말을 바꾸면 무슨 뜻이냐면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든지 저렇게 하시든지 난 아무 상관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렇게 하시고 저렇게 하시니 나는 그저 평안할 뿐입니다.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또 바꿔서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그렇게 간절하게 간절하게 기도해서 겨우 아들 하나 얻었는데요, 이 아들을 성례를 다시 바치고 돌아가면 뭐가 남아요? 남는 게 없잖아요. 그러면 아들이 없어서 아들 달라고 그렇게 울부불부하던 그 시절과 하나 얻은 아들을 성전에 맡겨버리고 그냥 빈손으로 돌아가면 달라진 게 뭐예요? 아들 얻긴 매 한 가지입니다만은 달라진 것은요, 한나의 태도가 달라진 거예요. 어떤 태도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들 주시든 안 주시든 나를 높은 곳에 올리시든 제일 낮은 곳에 내리시든 어떻게 하셔도 아무 관계 없습니다. 이게 한나의 마음이에요. 중요한 부분이니까 6절 한번 보십시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그러죠? 이 말은 죽든 살든 그게 무슨 상관이냐 그런 얘기입니다. 서울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 거다.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고, 가난하게 되면 어떻고 부해지면 어떤데 전부 하늘께서 하시는 일이니 난 아무것도 그런 게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거다. 살리든지 죽이든지 높이시든지 낮추시든지 아들 주시든지 마시든지 나는 그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신경 안 쓰겠다는 거예요. 하늘께서 하시는 일이니 내가 뭘 할 건데. 불만입니까 혹입니까 뭐예요? 감사해요. 감사. 하나님께서 하시니 이렇게 하시든 저렇게 하시든 나는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저 하나님 뜻에 기꺼이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처음에는 아들 하나 달라고요 그렇게 안타까워 했지만 이제는요, 아들이 있어도 감사, 없어도 감사,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그런 상태로 변형을 했다는 거죠. 이걸 성경의 다른 표현을 빌린다면 이 한나가 처음에 그렇게 간절히 원했던 건 아들 하나였어요. 근데 얻은 게 뭔지 아십니까? 얻은 게요. 아들 하나를 원했는데 한나가 진짜 얻은 것은 하나님 자신을 얻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얻었기 때문에 한나에게는요, 이제 다른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얻었다는 것은 진정한 평안과 감사, 기쁨 이런 걸 얻어버린 겁니다. 그렇게 되니 아들이 그 있던 없던 아무 관계 없어요. 진짜 복은 하나님 자신을 얻은 겁니다. 한나가 그렇게 마음이 바뀌고 나니까 하나님께서요, 그 한나에게 추가로 아들 셋, 딸 둘을 더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얻지 못한, 마음이 정말 기쁘고 행복하게 되지 않은 상태에서 더 많은 아들 주고 더 많은 딸 주고 하는 고통이고 힘들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나가 원했던 그 아들 하나가 아니고요, 더 큰 기쁨을 그에게 주시고 그걸 다른 말로 해서 하나님 자신을 한나에게 주고서 하나님께서 다른 복을 추가로 주는 거죠. 왜 그렇게 기도가 변했을까라는 건데, 이거 설명이 참 어렵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그 하박국의 기도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박국이 너무너무 답답해서 그렇게 했었는데 그런 과정에서 하나님의 답변 겨우 한두 마디에 완전히 사람이 변해버리는 거예요. 그러고는 그렇게 기쁘고 즐거운 내게 모든 것이 다 없고 아무것도 없다 하더라도 난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기뻐하리라고 노래 불렀던 그 하박국의 변화를 역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참 쉽지 않아요. 어릴 때부터 한 교회에서 그냥 친구로 그냥 곱게 잘 자라던 아이들이요 어느 순간에 아까 변화들이 불이 붙어버립니다. 그 불 잘 붙으면 평생 갑니다. 어떻게 그렇게 됐냐? 뭔 일 때문에 그렇게 된 건지 가만보면 전혀 설명이 잘 안 돼요. 이건 당사자만 아는 느낌이고 변하지 남은 왜 그렇게 됐냐 설명해봐. 설명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는 설명 안 되는 것이 참 많습니다. 어느 순간에요 갑자기 생각이 팍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아들 때문에 그렇게 눈물을 기도하던 그가 하나님에게 하나님께서 그 아들 주시는 그 과정을 통해서 아들 얻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체험해버려 이것이 진짜 큰 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실 때요 구하라 두드리라 찾으라 그러셨잖아요. 하나님께 구하라 했습니다. 그래서 생선을 달라는 이야기도 하고 알을 달라는 얘기도 하잖아요. 그렇게 기도를 가르치신 우리의 제일 끝에요. 하나님께서 구하는 그 자식에게 뭘 주시지 않겠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생선을 달라, 알을 달라, 그런 아들에게 생선을 달라는데 누가 뱀을 주며 알을 달라는데 누가 정갈을 주겠느냐? 하나님께서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저기때 뭘 주신다고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생선을 달라 알을 달라 그렇게 기도하는 자녀에게 당연히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당연히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달라고 기도 안 했었거든요. 그럼 기도하는 사람이 받는 복이 하나님에게 매달려 기도할 때에 내가 달라고 한 것 그것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그거 아니에요. 그 기도를 이루어 주시는 그 과정을 통해서 성령을 하나님께 주신다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죠. 이런 느낌을 딱 받게 되면 원래 내가 달라고 했던 그거하고는 전혀 다른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정말 나의 아버지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고 계신가 이걸 체험적으로 딱 느껴버리는 순간 그 이전에 했던 그 기도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기도가 되어버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런 얘기하셨어요. 내가 너의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못 알아들었어요. 내가 너의 상급이니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뭐라고 했냐면요 뭘 주시려고요? 하나님 자신을 아브라함에게 줬다고 말하는데 아브라함은 그 뭔지 잘 몰라요. 모르고 뭘 주시려고 그러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주시고 싶으신 것은 하나님 자신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만나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깨달아 아는 것 그 이상의 복이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그 이상의 복이 잘 없습니다. 연애하는 아이들 옆에서 한번 지켜보세요. 너무너무 행복하고 너무너무 좋고 그럴 겁니다. 둘이는요. 뭐 때문에 그런가 한번 보세요. 누가 무슨 대단한 선물을 사줬거나 누가 뭐 엄청난 뭐 돈을 갖다 줬거나 그런 거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주고 받은 거 없이도요 너무너무 행복해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지겠냐. 본인들만 아는 이야기죠.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복을 주실 수 있다라는 걸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거 얘기를 아까 했습니다만은 여러분 욥이 시련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받은 복이 뭐예요? 이거 조금 주의해야 합니다. 저도 수치위원들은 약하긴 합니다만 대충 예를 들어서 할게요. 소가 원래 500마리가 있었으면 시련을 통과한 후에 어떻게 되죠?
1,000마리가 돼요. 양이 2,000마리가 있었으면 4,000마리가 돼요. 전부 배로 됩니다. 배요. 그래서 여기 시련을 통과하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그의 재산을 배로 늘려주셨어요. 이걸 복이라고 생각하면 복 맞습니다. 그러나 너무 중요한 걸 놓치고 있는 거예요. 거꾸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욥을 그렇게 고생시킨 것이 재산을 두 배로 늘려주려고 그렇게 고생시켰을까요? 재산이 아주 많은 사람에게는요, 그게 두 배가 되고 세 배가 되는 게 그렇게 기쁘지 않을 거라고 저는 그냥 추측만 해봅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밥 한 그릇 먹으면 배가 딱 불러서 좋은데, 더 먹으라고 한 그릇 더 주면요? 안 기뻐요. 한 그릇만 하면 충분한데 두 그릇, 세 그릇 먹으라고 자꾸 권하면요? 안 기뻐요. 재산이요, 세계 뭐 최고의 갑부라고 할 만큼 재산이 많아요. 그런데 거기다가 두 배로 돌려주면요? 제 생각에 그렇게 없는 우리로서는 막 꿈같은 얘기지만 욥에게는 그게 그렇게 기쁜 거였을까 생각을 그렇게 기뻐할 거는 아니었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여러분, 욥이 그 어려운 시련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받은 복이 뭐냐면 욥이 스스로 고백을 합니다. 욥기서 42장 5절에요.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다른 말로 하면요,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된 거예요. 이게 욥이 받은 가장 큰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그렇게 고생시킨 이유는요, 하나님을 더 잘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자신을 그 욥에게 알리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복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게 이해가 잘 안 된다 이러시거든 어쨌든 독하게 연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가장 큰 소망은요, 하나님 아는 것. 하나님 아는 것. 한나가 특히 기도해서 얻은 복이 뭐냐면요, 아,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게 된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한나가 이 사람이 변해버리는 겁니다. 한나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 그 정도는 우리도 알고 있는 건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이론적으로 아는 것과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에게 이런 것들을 베푸신다는 걸 체험적으로 하는 그 탐은 다릅니다. 저는 오늘이 아마 글쎄요, 수년 내에 가장 바빴던 하루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이 이렇게 조금 나뉘어져서 들이닥치면 좀 수월할 텐데 오늘요, 개인적으로 어쨌든 교회 일은 뭐 한꺼번에 쏟아지는 바람에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바빴습니다. 몸 바쁜 것보다가 이 머리가 너무 복잡한 거죠. 근데 중요한 것 하나요. 남의 일, 그, 뭐, 다른 사람 일, 뭐, 할 것이 다 그걸 안고, 그렇게 버티면서, 야, 이거 엄청 큰일 났다. 그러면서도요, 마음이 즐거운 거, 이건 쉽지 않은 겁니다. 일이 아무리 많아지고, 어떻고 가느냐, 마음이 즐거운 거예요. 이거는 누구하고 비교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한나가 하나님을 알았다는 건 이런 점이에요. 근데 한나보다가 훨씬 오랜 세월 뒤에 등장하는 요나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바다로 도망가요. 왜 바다로 도망갔나요? 하나님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바다에는 하나님이 안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바다로 도망가면 하나님 벗어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게 요나가 알고 있던 하나님에 대한 지식입니다. 그러면 그 요나보다, 선지자 요나보다가 훨씬 더 이전에 있었던 이 한나가 고백하는 하나님의 모습에 대해서 너무너무 놀랍다는 거예요. 제사장이 하나님을 모르던 그 시절에요, 이 한나가 하나님을 이렇게 노래할 수 있었다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을 잘 알게 되는 놀라운 일이냐 그 말입니다. 그냥 이것저것 하나님 아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가 느끼게 될 때, 우리 이 땅에서요, 이런저런 정말 아픔들이 많은
있겠고 힘든 일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고 그런 걸 넘어서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 있어서 그 하박국의 노래랑 여기 나와 있는 한나의 기도나 대동소이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하루도 오는데 우리의 소가 외양간에 소가 없고요. 우리의 양이 없어요. 이걸 현대판으로 고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농부들 1년 농사 짓고 난 다음에 값이 폭락했다고 욕을 갈아뒤엎거나 소 몰고 그냥 고속도로 올리고 풀어버리고 이런 일 하지 않습니까? 요즘은 좀 더해졌습니다만 한때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 심정이 어떠했겠어요? 그거하고 같은 겁니다. 그건 갑자기 떨어졌다고 그 말이 있는데요. 그건 아예 없어요. 아예 없고 없고 없어도 나는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죠. 말씀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아픔이 있고 힘든 일이 있으면 아픔 그대로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가 슬픔이 가득하고 분노에 가득 차고 답답해서 견딜 수 없는 아픔이라 할지라도 하늘과 비교해 달릴 때 하나님께서 특별한 위로를 주실 겁니다. 그런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세상의 모든 문제가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그 속에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것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한나가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체험하고 난 이후에는요, 보세요. 그 기도 속에는 자기를 그렇게 괴롭히던 버린나 등장하지 않습니다. 버린나도 안 보이고요. 남편도 안 보이고요. 아들도 안 보이고, 아무도 안 보여요. 오직 하나님만. 입만 대면 하나님 얘기만 나와요. 얼마나 그가 감사하고 기뻤을까를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기뻐하고 감사하는 한나에게 그걸로 끝낸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요 세 아들과 두 자녀를 더 주셨다 기억하시는 거였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어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브라함이 잘 알게 한 후에 그걸로 끝내버린 것이 아니고요. 그렇게 된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많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손에 있는 그 과자 봉지 여기에만 관심 둘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대신에 대한 체험이 따라오게 되면 그 다음 나머지 것은 다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하는 사람이 누릴 수 있는 복일 겁니다.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깨닫게 되시고 그걸 체험하면서 여러분 남은 생애가 이미 그렇게 살고 계시는 분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여러분의 삶 자체가 있으나 없으나 이래도 저래도 나머지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아가리라 그런 인생 고백이 여러분들에게서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몇 가지 제목을 가지고 기도합시다. 우선 첫째는요 시대의 아픔을 보면서 함께 기도하셨으면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어차피 불의한 세상입니다. 올림픽 보고 있는 분들 중에는 속이 많이 상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심판들요? 왜 그 모양이냐? 여러분, 그게 올림픽이만 그런 거 아니고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그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이 불의한 세상에서 또 교회들요.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을 발하는 그런 교회가 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예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이런 세상인데 이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하나님 앞에 아뢰고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우리는 이런 곳에 이곳에서 태어나서 하나님 잘 생기고 있지만 그 국력의 동토를 생각하면서 또 감사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시대적인 아픔이 그러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고 두 번째는요 개인적인 아픔을 기억하면서 또 기도하십시다. 개인적으로 하나님에게 이런 아픔이 있고 내가 어떤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까? 기도하십시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이 기도를 들어주실 뿐만 아니라 내가 기도하지 않는 것 그 이상의 성령을 선물로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 기대를 가지면서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이미 지난날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때 그 은혜로 인하여서 하나님 지금까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살아올 수 있었습니다. 이런 감사도 드릴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우리 곁에 있는 다른 성도들도 이런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큰 제목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